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게 된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강인한 민족으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쭉 보아오고 계셨고 그들의 탄식과 간구 소리를 늘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대역사를 펼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고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육체를 지닌 인간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한 당신의 대책으로 지명하신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80년 전부터 구체적인 하나님의 대책으로 예비해 두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14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본문 35절에 이르러 바로 그 모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스데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상황을 그때로부터 4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주 전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어릴 적 생모의 젖을 빨며 생모의 품에서 양육되었던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자기의 원수로 간주하고 그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같은 이스라엘 노예들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두 사람을 뜯어말리며 서로 화해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모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스라엘 노예는 이집트 왕자인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며 덤벼들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모세 역시 자신들과 똑같은 히브리 노예의 자식임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모세의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모세의 편을 들거나 모세에게 동조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 딴에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뜻하지 않게 이집트 지배자와 자신의 동족 양쪽 모두로부터 배척당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위태로워진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40년 전의 그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 즉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사실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집트 귀환과 더불어 이스라엘 노예들 사이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질문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람은 그 옛날 자신들이 배척했던 바로 그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36절을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은 지금 이 사람, 즉 모세를 두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지 아니할 수 없도록 각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가르고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지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 배척했던 그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대한 강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그 이후에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는 자로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속량자라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리트로테에스는 남을 구원하긴 구원하되 반드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 불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량자인 자기 역할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의미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성자 하나님의 그림자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은총을 누렸던 그 사람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그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마지막 강조는 38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남자 성인의 수만 무려 6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으시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던지 그 모든 말씀은 모세에 의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4분의 1,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세만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5분의 1이나 쓰게 하실 만큼 신뢰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그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그 모세를 네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강조함으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나타난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움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면서도 운이 좋아서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 혼자서 이집트 왕국에서 온갖 호사를 다 부리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 행세를 하더니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줄행랑 쳐버린 그 사람을 이스라엘 노예들은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 기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황당한 인간 정도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당해 보이던 그 모세가 구원자로 그들 앞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메시아의 그림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현실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그 모세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따라서 본문이 그 모세를 놀라움에 차서 네 번씩 강조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움만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에 대해서 놀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움보다 더 크게 놀랐을 또 한 사람의 놀라움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고 명령하시는 순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이 놀라고 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실 세계인 이집트에서 도피해서 장장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모세의 현실 감각은 무딜대로 무뎌져서 아예 그에게 현실 감각이라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처갓살이를 한 덕분에 그의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기에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집트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가공스러운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40년이 지나기까지 자발적으로 단 한 번도 거기로 되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겠습니까? 더욱이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고령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한 민족의 지도자나 구원자가 되기를 꿈꾸기에는 턱없이 늦은 나이였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남은 여생을 하루하루 편안하게 지내다가 편안하게 자기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현실 감각을 상실한 그 모세를, 빈털터리인 그 모세를, 자신이 도망쳐 나온 이집트가 두려워서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되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심약하기만 한 그 모세를 80세의 고령이 되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 모세를 당신의 백성을 위한 당신의 대책으로 선택하시고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그때 모세가 몇 번의 망설임과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를 사양했음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0세의 모세가 인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하고 보다 확실한 미디안 광야 양치기의 생활을 고수할 것인가, 미래가 불투명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대책이 될 것인가, 누구보다도 자기 처지와 자기 형편을 잘 아는 자기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을 때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던질 것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동족을 속량하는 도전적인 삶을 살 것인가. 모세는 그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만 따진다면 모세는 응당 자기를 쫓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처지나 나이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몇 번에 걸친 망설임과 사양 끝에 하나님을 쫓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80세의 빈틀틀이 모세가 하나님을 쫓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자기 판단과 계산과 예측을 미련 없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구실을 부쳐 자기를 위한 길을 쫓도록 자기 발목을 끌어당기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가 자기를 이기지 못했던들 모세는 광야의 노인으로 살다가 광야의 먼지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내가 너를 보낸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놀랐을 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갈 때 그에게는 단 한 명의 군사, 무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를 제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5분의 1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만약 모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했던들 그 어느 것 하나 누릴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자기를 버림으로 자기를 이김으로 80세의 고령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르게 세우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쫓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80 노인인 자기 자신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매일매일 온갖 구실을 붙여가며 자기를 끌어당기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일평생 동안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를 통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라는 말이요, 자기를 이기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자신을 버리고 매일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그 바울 역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에 의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싸워야 될 대상은 절대로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를 온갖 이유를 붙여가며 본능적으로 자기를 따르도록 우리의 발목을 끌어당기는 자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던지려 할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자기, 그 자기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동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시기에 그 영원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미구의 공동묘지에서 썩어 문드러질 나 자신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고 나를 이김으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왜 무기력하며 왜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한지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도무지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썩어 문드러질 자기를 더 믿고 의지하고서야 자기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보다 실은 우리 자신을 더 신뢰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십시다. 도무지 자신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회개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켜 나를 이기는 자 되어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자기를 싸워 이기는 자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바로 저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80세 빈털터리였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녕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머지않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우리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능히 이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음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우리 자신의 발목을 끌어당기는 우리 자신에게 굴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은 자신을 버리고 이기는 것이요,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에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켜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자기 안일과 자기 욕망과 자기 유익만을 꾀하는 이기적인 자신과 싸워 이기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0 노인의 빈 털터리에 불과하던 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세를 40년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 속에서 이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모세와 바울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